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2019년이죠.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2020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우리 오늘 아이들이 참 많이 왔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어머님 따라서 송구 영신 예배를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막 가슴에 납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송구 예배, 제가 다니던 교회, 우리 어른들도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당시 송구 영신 예배 하면은 예배를 두번 드렸어요.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송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1시 한 57분 정도에 목사님이 마무리를 하시고 잠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갑자기 시계 소리, 라디오 소리, 알람이 뚜뚜뚜띠 하는 소리가 나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시계를 라디오를 트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이 나느냐? 절대 끝이 안 나죠, 그죠? 교회마다 말씀 뽑기 하는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나와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 받는, 그죠? 그러다 보면 뭐 2시, 3시까지 이렇게 드렸던 게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미신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 많은 또 열심이 있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것을 드렸지만, 사실 또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 게, 왜 창세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창세기 5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왜이 말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성석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이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왜첫 시간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과 첫것 이것만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다양한 직업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한 25분만 있으면 이제 2019년이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2020년이나 2030년이나 그게 그거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야, 2000년 온 것도 정말 기적 같았는데, 그죠? 2020년이 오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0년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뒤에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네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뒤에 쓰여진 성경이 어느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네, 맨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아서 그 땅에 없을 때예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요한만 남아 있을 때예요. 요한이 남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 이 21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뒤에는 조금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중에, 설교 중에 읽을 겁니다. 오늘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그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이 양들을 먹이라 양육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장이에요. 이 2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날 밤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그 앞장에서 부활하시고 그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왜 다시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 양을 부탁해. 예. 그 양들이 사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죠. 그죠? 예. 양들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이 21장이 또 있을까? 예. 한번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오늘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장이 기록된 배경을 사도 요한이 이 사건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자세히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디베레 호수, 우리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라고 이제 부르는 곳이죠, 그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디베랴 바다 다 똑같은 호수를 그냥 사람들이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예.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봤는데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밤새 잡지 못하던 물고기가 이제 물고기가 하도 많아서 마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헛개 보이십니까? 언제 봤다고 그럽니까? 예. 우리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것과 겹쳐질 거예요. 오버랩이 되죠.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때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잖아요. 예. 지금 요한복음 맨 마지막 성경 우리 복음서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 장인데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그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이 제자들이 그물을 이렇게 찢어지듯 고기를 잡을 때고 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제자들은 그 길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가족들도 다 뒤다 두고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공생애 내내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고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고백이 가차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라고 봅니다.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그 제자들의 의지와 결단은 진짜였었어요. 네. 근데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주님 참 이상한 말을 하시죠. 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다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선공을 한것 같아요. 모두 다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가짜 같으세요?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의 고백도 진짜였을 것입니다. 진짜 그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의지와 결단이 있었겠죠. 자기 생명마저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든 성내의 무리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메시아요 했던 이 예수님이 잡힌다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진짜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군인들이 무리들과 함께 옵니다. 검을 가지고요. 몽치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긴장을 합니다. 제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귀를 쳤죠. 아마 목을 겨냥했겠죠, 그죠? 근데 귀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너무 이상하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는 고쳐주시는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 안 하세요. 그 귀가 떨어진 자에,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그 자리에서 주워다가 붙여주십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데는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잡히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왜? 진짜 잡혀가시거든요. 칼을 차고, 횃불을 들고 그 밤에 잡으러 온, 그 무지막지한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은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부근, 지금 우리 오늘날 현대 달력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겠죠. 그때 유대 땅, 광야잖아요, 그죠? 아주 춥습니다, 밤에.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추위를 피하고 이 냉기로부터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에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 불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지우고 서서 재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재더라. 사람들이 그 춥기 때문에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가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열기에 그들의 이 차가워진 몸은 녹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요 요즘 성지를 발굴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 길이나 그런 성전 그리고 뜰은 지금처럼 흙바닥이 아니에요. 잔디가 아닙니다. 돌바닥입니다. 돌바닥. 그냥 맨 돌바닥이에요. 예. 자, 차디찬 돌바닥에 예수님은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문당하시고 때로는 매질당하시죠. 여러분, 그 로마의 채찍은 때릴 때 옷을 다 벗깁니다. 그죠? 그리고 몸에 채찍, 예, 그냥 탁 달아붙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옷을 입힙니다. 예. 그 차디찬 돌바닥에 팽개치셔서, 온몸에 채찍질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로 흥건히 젖었겠죠. 예. 우리가 우리 그냥 일반 성화에 보는 그런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완전 피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피로 젖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불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불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구나. 너도 저 갈릴리 사투리 쓰는 예수하고 똑같은 자 아니냐. 네. 이렇게 막 공격을 하죠. 그 불가에서는 몸은 따뜻했지만 그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어요. 예. 그 수세에 몰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웁니다. 예. 한번 우리 그 불가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하였고 그 강팍함 때문에 그 차디찬 돌바닥에 던져져서 온몸이 맞으시고 피 흥건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어느 누구도 내가 저 예수를 안다고 저분은 저렇게 당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런 말 하는 자 아무도 없던 그 자리였습니다. 예. 그게 이 불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이 불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이 불이라는 안트라키아스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이 요한이 쓰고 있는 불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이 두 번을 누가 쓸까요? 예. 사도 요한이 씁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불 신약 성경에 불이나 빛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포스. 우리 빛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죠. 그죠? 이 포스라는 말을 신약성경에 보면 70번 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불이나 빛을 이야기할 때는 이 포스를 써요. 예. 근데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 대신에 잘 쓰지 않는 아주 희귀한 단어 하나를 딱 꺼내고 들고 와가지고 두 번을 써요. 두 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차디찬 이 돌바닥에 내팽개치셔서 맞으시고 그 온몸이 예, 상처로 그리고 옷은 피로 흥건히 젖었던 그 자리 예, 그때 요한은 이 불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씁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씁니다. 바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1장 9절 말씀입니다.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기서 숯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아까 요한복음 18장 18절을 그거를 불이라고 안 하고 숯불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예,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딱 두 번 쓰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예수님이 피우신 불이죠. 예수님이 예. 허기에 지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였던 그리고 이 베드로 그 옷은 물에 다 젖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불을 피우시고 예수님이 불을 피우시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물에 옷이 젖어서 그 불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불을 지금 대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피우신 불은 지금 베드로의 이제 그 추위, 제자들의 추위를 막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불은 사람들의 추위는 막았지만은 그 마음의 강박함은 녹이지 못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피우시고 있던 이 불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러한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을 피우고 계신 그 자리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무엇이 이 강박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요한은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런 뉘앙스입니까? 아니죠. 지금 불을 피워놓고 이 추위에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이 제자들을 이 불가로 불러놓은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제자들을 이 불가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 그렇게 의지와 결단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 실패한 베드로 이 실패를 일부러 까발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보다 낫지 사실 그러한 내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여기 있는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의지와 결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도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장년들,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의지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 지금 요한이 그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것, 예,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를 그 자리에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지만 갈릴리로 가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앞서가겠다는 그 말씀이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목자가 양들 앞에 갈 때, 목자가 양에 앞서갈 때,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실패한 제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설수 있는 것도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의지도 없이, 결단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시고 힘을 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주님의 사랑 손에 있는 거예요. 실패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는 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절까지 읽었지만 18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너는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요한은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를 알아요. 아마 그 제자들은 다 몰랐을 것입니다. 요한은 알아요.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처럼 두 팔을 벌리고 죽는 거. 그것도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지금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복음이 퍼지는 것도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참 요한이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요한이 왜 자꾸만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서 정말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 끄떡한 듯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요한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게 언제부터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내가 사랑받아서 그걸 뽐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9년 어떠셨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예. 베드로처럼 막 시작할 때 여러분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앞에 내 결단이 아니라 이 결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처 입은 제자, 무너졌던 제자, 실패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했던 그 제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죽음 앞에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험과 핍박 앞에서 두 팔을 벌렸던 것도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요한의 고백도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자신을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19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패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 그런 거 감추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지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2020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셔야 되겠습니까? 2020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 결단, 그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하여 여러분이 결단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깊은 우리 내면의 고백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다 모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그 깨진 마음 때문에 울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몇 사람은 압니다. 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었고,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맡았고, 모태신앙이고, 정말 주님 없으면 못살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 고백도 했는데, 여러분 쓰러질 때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을까? 혹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힘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2020년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2020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세요. 주님은 먼저 그 자리에 불을 피우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주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고백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2019년에 우리 지난 세월들을 뒤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그 한 해 가운데서도 또 여러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